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내 미래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20대가 되면 어떤 삶을 살고 30대에는 40대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 다 각자 내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우리가 다 설계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한 청소년만 돼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20대 되면 더 많이 느끼고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불같은 그 비전, 사명에 불타서 나의 남은 이 나의 삶, 나의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 그런 그 비전과 열정에 불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도 진짜였고 진실한 나의 마음이었는데 어느덧 신앙을 하다가 보면 내 신앙이 내가 원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내 신앙이 내가 그리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되고 있고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고자 마음 먹으면 아주 그 뚝심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를 되든 안 되든 기도를 하고야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고야 마는 물론 그런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역설적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신앙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큰 문제 없이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신앙을 잘하고 있을 그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 전혀 내 꿈과 내가 그렸던 행복과 거리가 먼 내가 볼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할 때는 그렇게 큰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에게 큰 상처와 연약함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계획했던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그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변화는 때로 내가 열심히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내가 내 성실과 의로 잘할 때는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다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그때에 나의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고 이 제자들을 또 3년 반 동안 직접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 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너무 부족해 보이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앞으로 이 사도행전 바로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이고 바로 다음 장이 성경책 바로 그냥 넘기면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야 될 이 사도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복음서 마지막, 복음서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장인데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먼저는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앞에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공개적으로란 의미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그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8일째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때도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 그 자리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지 8일째 된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과 발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그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짐작하는 대로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타내신 것은 빛을 비춰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에 빛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이 이곳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또다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믿음 없는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깊이 아는 만큼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저녁에 성만찬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결코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저 제자들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전부가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못 믿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지 최소한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부활하신 지 8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이것은 최소한 그 8일보다 더 지나서 그때입니다. 이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섬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숨어버리고 이제 제자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내 사명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회복되지가 않은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재정 문제, 어떻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베드로가 갑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여섯 명의 제자들이 또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일, 옛날 그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라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기 잡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직면해야 되는 현재 이 나의 상황, 영적인 고민들,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제자들이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일,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그때 그 일,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 그 고향에 뭐가 있을까 해서 고향에 고기 잡으러 다시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고개라도 잡으면서 조금 기분 전환도 하고 뭔가 큰 기대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차가운 그 밤바람, 바다에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계속 그냥 허탕질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다 이제 말수가 다 줄어들고 더 몸은 천근 만근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은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고기도 잡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이 잡은 것이 없는 그 빈 그물, 그 빈 배를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내 모습이 이 빈 그물처럼 아무것도 없는, 아무 열매가 없는, 너무 초라하고 쓸쓸하고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도 다 제쳐두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팔아 넘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한 이 나의 모습과 이 빈 그물이 같이 연결되면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빈 그물만 건져 올리면서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이제 이미 날이 새어갈 때였습니다. 저 멀리 그 바닷가에 누군가 서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그 바닷가에서 이들을 향해서 물어보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 큰 의미가 없는 말 같지만 찾아봤더니 얘들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성경 원어에 봤더니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이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얘들아 이 말은 주일학교 연령대의 그 어린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아이들아 조금 더 얘기하면 무슨 뭐 시골에서는 아그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무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서신 그 예수님이 마치 그 자기의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애정어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나를 이렇게 부르는 다 큰 이 지금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나쁜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밤새도록 여기서 허탕을 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 감정 부인하고 그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내렸는데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이 함께 그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두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배고 또 하나의 배는 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겉옷을 입고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상황, 밤새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이 상황,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거의 그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 그날의 상황과 기억이 겹치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데자뷰라고 말하죠. 과거에 겪었던 그 일과 지금의 이 일이 갑자기 이것이 겹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 차가운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물을 빨리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정말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이 고기가 잡힌 현재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 베드로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바닷가에서 처음 불렀던 그날, 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가 나의 그 말, 내가 너를 부를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너가 눈물로 결단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이 장소, 나는 너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가 오늘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제자로 부른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때 그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그 베드로와의 그 처음 만남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결단했던 바로 그날 예수님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연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날을 예수님이 계속 그때 나의 모습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때 그날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야 나는 너의 그때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날 그 상황을 다시 연출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와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에 반응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세상의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따라온 너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고백하고 감격하고 외쳤던 너의 그 마음, 너의 기도 나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나의 실패한 모습만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때의 그 아름다운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의 그 모습 나는 기억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에 찾아오신 것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마음에 울리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감격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또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겉옷을 주워 입고는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을 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그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골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아갈 나를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이 굳은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 그날 나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일단 작은 세 번째는 조반을 오늘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지금 고기를 잡으러 고향에 갔다고 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내가 옛삶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바닷가로 나올 때까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온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구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어느 제자도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패하고 연약한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이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선뜻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움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아마 책을 안 읽어보셨겠지만 그 대학생 청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굉장히 좀 어른들은 좀 거부감이 들 겁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고 다른 영어나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이 책이 팔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깊이 우울증을 겪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그 솔직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대학생, 젊은이들의 고민이죠.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한편으로 너무 죽고 싶은데 이렇게 괴로운 순간에도 내 안에 육신의 세력은 있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것이 공감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삶,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괴롭고 슬프고 괴로운데 내 떡볶이는 먹고 싶다. 꼭 떡볶이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뭔가 그 음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배는 고프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실수가 없는 완벽한 제자들이 아니라 아직 제자들 스스로도 자기가 보기에도 아직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와서 밤새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들을 향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두 번째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다 제자들을 위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 하시지 않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지치고 괴로운 이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다 적진 않았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에 있는 한 요정이, 그 계집아이, 어린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곳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숯불을 피워놓고 다른 제자들이 다 둘러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 상황, 숯불을 피워놓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둘러서서 앉아있는 지금의 이 상황, 베드로에게는 이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내가 패배하고 넘어진 그 장소, 그때 그 사건의 그 시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하기도 싫은 나의 실패의 기억, 나의 상처, 트라우마와 같은 나의 이 고통,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에 초청하셔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기억으로 과거의 상처를 덮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실패, 나의 그 상처의 기억, 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나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기억하기도 싫은 그 시간, 나의 모습, 내 신앙, 내 삶에 있어서 제일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정말 더 깊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그 기억 그 순간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숯불을 피워놓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과거의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했을 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만큼 그 제자들 때문에 제일 많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은 바로 그 제자들을 도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제자의 상처, 아픔, 실패.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처, 실패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상처난 마음,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내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있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도전적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패배감, 실패감, 죄책감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에 세 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처럼 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나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나의 의 나의 자랑 다 내려놓고 자기 확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나에게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나의 모습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이 제자들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와 노력, 지금은 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열정도 있고 헌신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리와 세상의 우정과 열정과 헌신으로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뛰어난 지혜나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아무 열매가 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은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그 양떼는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내 의를 가진 사람은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의와 열정과 열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가 되고 리더가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의 열심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예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에, 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돌볼 때에 내가 주장하거나 부리고 군림하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복음서의 앞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한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제 앞으로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헌신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받은 사랑, 그때 예수님께 받은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이 제자들이 다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신 것처럼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처음 사랑, 그 부르심 우리의 그 순수한 모습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에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고백했던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우리의 사랑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이 종교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체험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